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은혜는 풍성한 섬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 흉년에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떡집을 이 밥집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떠나버렸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마 베들레헴에 더 오래 살아도 별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이 흉년이 든 베들레헴에 계속 버티고 있는 것보다 저 이방 나라 모압이 훨씬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서의 삶,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것보다 모압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엘리멜렉이 흉년에 베들레헴을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에서 사는 것이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불신자들처럼 사는 것이 더 풍성하게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에 거하는 것보다는 요단 원들을 바라보고 그 풍성한 물이 풍성한 곳으로 떠나가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 온들을 향해서 동쪽으로 가버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야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해 보인다 뭐 그런 생각이 혹시라도 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고 우리 삶을 보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은 천수답인데 천수답이라는 것은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짓거나 살아가기가 어려운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 같은 나라는요 천수다 아니에요. 사실 애굽은요 1년 내내 비가 잘 안 와요. 요즘도 비가 잘 안 와요. 그런데 애굽이 그렇게 풍요로울 수 있는 이유는 나일강에서 저 북아프리카에서부터 홍수가 나면 그 물이 전부 나일강을 타고 애굽으로 내려오기 때문이고, 그게 늘 정기적으로 홍수를 일으키고, 또 이게 다 그게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와도 살 수 있는 땅, 애굽. 비가 안 오면 살 수 없는 땅, 가나안. 하나님은 비가 안 와도 살 수 있는 땅에서부터 비가 안 오면 살 수 없는 땅으로 옮기신 거죠.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땅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기도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으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으로, 큰 소리치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할 필요 없이 재잘난 맛에 큰 소리치며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면 안 되고, 오히려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오히려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룻기의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일어난 일인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나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에 심으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 당시 애굽이나 아니면 모압이나 에돔이나 뭐 암몬이나 다른 이방 나라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애굽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하다못해 무슨 가나안 왕 하솔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이방 나라들은요 얼마나 체계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선진적인지 몰라요. 다 왕이 있어가지고요 일사불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체계가 없었어요. 오히려 가족들 중심으로 지파별로 여기저기 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가지고요 느슨하게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볼 때 자기들은 정말 느슨하게 사는데 저희 이방 나라들은 정말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하고 왕이 한마디 하면 쪽쪽쪽 움직이고 그 뭐가 있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저 이방 나라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것처럼 보여도 저 이방 나라 노예 생활하는 거야.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피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더 그럴듯해 보여가지고요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 노예 신세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복된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거침없이 사는 거, 그거 자유로운 것 아니고 그거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게 삶과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인생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엊그제 또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한 것처럼 나오미와 루시요 쫄딱 망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보리 추수할 때 돌아왔다 이런 말씀이나, 루시 곡식을 줍기 위해서 밭에 나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말씀이나, 그때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추수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이 베들레헴 그 자기 밭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나, 보리 추수할 때 우연히 마침 이런 표현들이 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보아스나 루스에게는 그게 우연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손길인 거죠. 우리는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깊은 손길이 개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말하는 분들은 인생에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필연이다. 우연이 없다는 것은 필연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다 결정되어 있고 숙명이다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연이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삶을 은혜로 감사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몰라라 하시는 순간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떨어지는 것이 필연이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보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세신다. 주님이 머리카락 몇 개인지 세서 뭐 하시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깊이 관심을 가지고 은혜로 보살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버림받은 채 사는 순간이 없고요, 내몰라라, 하나님이 내몰라라 하시는 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은혜 안에 담대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이 룻기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손길이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기업을 떠나지만 똑같이 6년 들었을 때 보아스는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보아스는 엘리멜렉 6년 들어서 베들레헴 기업을 버릴 때 보아스 밭에도 6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보아스도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기업을 지키고 버티고 사는 거죠. 보아스인들, 가난한 여인들이 자기 밭에 와서 곡식 이삭 주워갈 때 왜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밭에서 이삭 줍는 것이 룻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난한 여인들이 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리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 입장, 지주 입장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 자기 밭에 와서 주워가면 자기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보아스가 후하고 관대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은 또 룻과 같은 가난한 여인들은 그 보아스 신세 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베푸는 거는 괜찮아라 해요. 그런데 자기가 남의 도움받는 거는 지독히도 싫어하고 그래서 나는 남에게 배를 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남의 도움 안 받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남을 도울 때도 있지만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남의 신세 지지 않고 산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다 남의 신세 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당 올 때까지 남의 신세 안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눈 뜨면서부터 우리가 남의 신세 지는 겁니다. 집에 나오기 위해서 불을 켤 때부터 남의 신세 지는 겁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 남의 신세 안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여기 와서 남의 신세 지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일찍 오셔가지고 문 열고 불 켜놓고 다 이 신세 지. 우리는 아침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잠 자는 동안에도 우리는 남의 신세 지는 겁니다. 우리가 밤중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얼마나 안전해서 새벽에 혼자 걸어와도 사고 날 거다 생각 안 하고 밤중에 해가 졌는데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세상에서 몇 나라 되지 않아요. 밤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세상에서 몇 나라 되지 않는다고요. 그거 다 남의 신세 지는 겁니다. 남의 신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든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요 다 남의 신세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남에게 패키치지 않고 내 힘으로 산다. 그거요, 오만한 것이고 현실을 모르는 독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은혜 베풀고 남의 신세 지고 그러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늘 누군가의 은혜에 기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기는요,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있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도움을 베풀 때는 정말 너그럽고 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떡집이 그냥 떡집이 아니에요. 부자가 있다고 해서 떡집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양식이 많아도요, 인색한 부자라면 가난한 사람이 어디서 기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보아스가 루스에게 떡을 먹이고 보아스가 루스에게 볶은 곡식을 주는데요, 오늘 본문의 재미있는 표현이 2장 14절 보시면,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이를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루스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리고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배불리 먹고 남았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거나 다른 성경 읽었을 때 오병이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 이상을 먹었을 때 다 배불리 먹고 남아요. 배불리 먹고 남아요.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하는 말씀은 룻기의 메아리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신명기나 레위기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가난한 사람을 요기만 하게 주는 게 아니고 먹고 배부를 정도로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돌보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돌볼 때 먹어 배부를 정도로 돌봐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우리가 배고프도록 허기지도록 버려두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그렇게 큰 은혜로 돌보시는 거예요. 루시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보아스의 너그러움 때문인 거죠. 보아스는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곡식 이삭 줍는 여인에게 곡식 주어가도록 허용할 뿐만 아니고 마실 것도 주고, 오늘 본문처럼 식사 제공 그리고 떨어진 이삭을 줍는데 그냥 이 곡식 단 사이에서도 줍게 하고, 그리고 자기 일꾼들에게 곡식 다발해서 조금씩 뽑아 버려가지고 더 많이 주어갈 수 있도록 해주라,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요, 순종을 하는데요,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 억지 순종이 아니고 즐거이 더 너그럽고 더 후하게 순종하면서 룻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나오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너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고를, 곡식 창고를 짓고,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쌓아둔 것이 누구이 되겠느냐,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게 나와요. 그런 부자 아닌 거죠. 부자가 있다고 해서 다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런 너그럽고 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억지로 흉내만 내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더 너그러이 순종하는 사람, 더 풍성하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드러나고 우리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젖어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